노량진에 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고시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 그 고시촌에 모여서 참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면 참 특이한 환경들을 보잖아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수많은 청년들이 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또 점심때가 되면 외로이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외롭게.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청년들의 불안한 현재와 또 고난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들 노력들은 하지만 막막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또 높은 청년 실업률, 또 상대적 빈곤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뾰족한 해법들이 마련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년들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안하고 누구나 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희망 없는 내일에 대한 막막함, 힘겨운 삶의 반복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얼마나 더 견뎌내고 얼마나 더 버텨내야 되는지 모를 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퍽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으며 이제 다시 도전하자, 다시 화이팅하자, 다시 힘내보자, 그렇게 생각들은 굳게 다짐하지만 금방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체념하고 말까요? 그냥 그것이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뭐 나만 어려운가, 다들 어려운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삶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가올 우리의 인생길에는 보다 더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의 벽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냐고 또다시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의 벽이 또 찾아온다 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고 낙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서게 될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살다 보면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죠. 또 정복해야 할 산이 있고요, 또 넘어가야 할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뛰어넘어야 할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뛰어넘기가 참 다소 무리가 되고 힘겹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실패감도 맛보고 좌절감도 맛보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정복해야 할 산이 있잖아요. 반드시 정복해야만이 어떤 성과를 얻어내고 결과를 얻어낼 때가 있잖아요. 정복하지 못해서 때로는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또 때로는 넘어가야 할 강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마치 군인들처럼 대어를 지어서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본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해변길은 당시 무역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좋습니다. 아주 정말 요지에 잘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참 편안합니다. 다만 막강한 군 나라들과 군대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변길이 아닌 바로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홍해 광야길은 대단히 험난한 길이고 대단히 어려운 길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방향을 일부러 바꿔온 곳이 하필이면 굳이 홍해라고 하는 곳이죠. 또 본문을 잘 한번 보면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장막을 쳐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비아히롯과 바알스보니라고 하는 이 산이 위치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앞에 홍해 바닷가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하죠? 믹돌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동쪽 끝 국경선에 있는 그 지역, 그 지방을 가리켜서 믹돌이라고 하는데 이 믹돌에 도착하고 보니까 어떤 것이 현상이 있냐면 비하이롯 또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나게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산이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입니다. 굉장히 큰 산이 막고 있고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갔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닷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빠져나왔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를 받고 따라온 것이 영락없이 죽게 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필 홍해일까요? 왜 하필 홍해에 그들을 이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비웃었겠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봐라. 에? 여기 빠져나간다고 니들이 잘 될 줄 알았냐. 그러면서 막 비웃었겠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우습게 생각했겠지요. 더 재밌는 것은요. 아주 재밌는 것은 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개의 지역, 두 개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출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출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에서 바알이 내려다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에서 바알이 내려다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안내해 놓은 곳이 바로 두 산맥이 지키고 있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 지키고 있는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일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절대적인 위기에서 구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바알을 선택하여 다시 옛날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의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돌아가다 보면요, 애굽 군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의 벽을 만나 완전히 막다른 코너에 몰려서 사면초가에 놓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현실의 벽에 우리가 부딪혀 살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고 필연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필연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그저 의미 없이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쩌다 보니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다 보니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홍해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요. 출애굽기 4장 4절 전반절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하시고 또 이제 바로의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한 것도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홍해의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4절 중간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기 어려운 것도 만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가 힘든 그 순간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현실의 답답한 벽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수렁에 빠져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죠.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곤고할 때가 있죠. 승리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웃고 형통할 때, 승리할 때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울 때, 여러분이 곤고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실패할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이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바짝 따라붙은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바짝 따라붙어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참 대단하다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평의 내용이 어디입니까? 어디 나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11절 12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낫겠다 얘기해요.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살았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진 않았지 않았느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뭐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여기까지 불러서 이 고생시키냐. 하나님 앞에. 당신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에 빠졌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까마득게 다 잊어버리고 단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허락을 할 정도 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또 광야에 와서도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전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애굽의 군대를 볼 것인가?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했고 무엇을 봤어요? 애굽의 군대를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지더라. 심히 두려워지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이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삶의 어려움 있으면 못 볼 수야 없죠. 삶의 어려움 분명히 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의 책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명쾌하게 써 있습니다. 홍해의 법칙은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짧은 책이고 여러분들 그냥 단숨에 다 읽어갈 수 있는 책이지만 정말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혹 아직 홍해의 법칙을 읽지 못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홍해의 법칙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이유를 따져서 생각한다면 안전을 확신할 만한 이유가 더더욱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군은 애굽에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분이었다. 그 동맹군은 하나님이었다. 여러분의 동맹군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해요. 하나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서요. 여러분들 없을 때 한번 보세요. 다 돌아서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을 때도 함께 하지만 울 때도 함께 해요.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닫혀지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닫혀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의 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닫혀지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비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까지 떼지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질병의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고요, 가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고, 짧은 지식의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조건과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와요. 첫째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주목하라는 게 주목하라.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떤 아이를 자녀를 데리고 가서 봐봐,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봐봐. 봐봐. 내가 일을 다 해 줄 테니까 한번 잘 지켜보고 있어. 다 해 줄게. 해 줄 테니까 잘 지켜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봐봐.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이거예요. 너무도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봐봐, 봐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출해 주잖아. 구원해 주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봄은 결국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봐봐, 봐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봅니까? 현실의 벽을 보지요.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대를 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봅니다. 정리하면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뭘 앞장서서 성급하게 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히트 야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트 야츠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너희 자리를 지켜라. 너희 자리를 지켜라.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죠. 대체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번 잘 보세요. 대체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해야만이 뭔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달려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요.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일 듯 쫓아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주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한들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라도 들어야 될까요? 저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당장이라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그럼 뭐라도 한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돌멩이를 들어서 집어던질까요? 그럼 몇 명이라도 죽일까요? 여러분 돌멩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돌멩이 던져봤자 뭐 전쟁이나 됩니까? 뭐 이게 대상대가 됩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홍해 바다로 빠져서 수영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홍해 바다 가보신 분 아시죠? 홍해 바다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들어가가지고 수영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마라. 지금 타이밍은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와 내가 나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문제를 그르치거나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야 될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까지 할 뿐더러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으로부터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예 홍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거기를 가르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현실의 벽으로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혹 특히 청년들 오랫동안 노력해봐도 잘 되지 않는 이 취업 문제로 인하여 절망이 되고 이제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이제 절망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가름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의 벽을 넘어라는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약 현실의 벽에 갇혀 산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일 뿐더러 그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치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현실의 벽을 넘어서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